오케이. 자,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보게 될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는 그분의 음성이 땅을 흔들었거니와 이제는 그분께서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아직 한번더 흔드노라 하셨느니라. 또 아직 한번 더라는 이 말씀은 흔들릴 수 없는 것들을 남아있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들 가운데 흔들리는 것들을 제거하심을 표적으로 보여주시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을진대 은혜를 소유하자. 이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으로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아멘. 주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복잡한 문제들, 그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또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히브리서 79번째 시간으로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길지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길지니라는 제목입니다. 히브리서 12장 우리가 처음에 그 믿음의 경주에 관한 이야기로 쭉 이렇게 시작을 했고 사실 그게 이제 12장 전체를 좀 내용을 이렇게 이제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왜 열심히 달려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교리적인 이유, 이제 요런 내용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2장의 이제 결론 부분에 해당하면서 앞에서 말한 그 권면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우주적 스케일의 어떤 경고의 말씀과 함께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 짓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아, 이 말씀도 지난번 말씀처럼 이게 처음 예수님을 믿거나 이제 성경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 아, 이건 도대체 무슨 말씀이지 하는 그런 좀 느낌이 들수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좀 하나하나 이렇게 좀 차근차근 이렇게 좀 말씀을 한번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키워드를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은 이제 흔들다라는 단어가 될 것입니다. 흔들다. 흔든다. 이렇게 이제 이 단어를 들으니까 이 한때 그 조금 놀아보셨던 분들은 이게 이제 춤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당연히 그건 아니죠. 춤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흔든다는 것이 여기에서 이제 작은 규모로는 이제 어떤 국지적인 지진 또는 전 세계적인 지진, 요 이제 작은 규모에서는 그런 지진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보다 큰 규모에서는 전 우주적인 어떤 붕괴의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 단어가 지금 굉장히 무서운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흔든다는 이 표현을 지금 두 가지를 대조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는 이제 전에 하나님이 한번 흔드셨다. 그러니까 이건 지나간 일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과 대조를 시켜서 그런데 한번더 하나님이 흔드실 일이 남아있다. 요런 구조로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 이제, 본문에 보니까 그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는 요게 이제 과거에는 이러셨다는 거를 소개하는 장면이죠. 그때에는 전에는 그 25절 표현대로 그 하늘에서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땅을 한번 흔들었다. 이제 요걸 얘기해요. 이것은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시내산 사건입니다. 시내산에서 이 시내산이 거기 18절에 보면은 만질 수 있는 산, 불이 붙은 산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저쪽 중동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는 그 중동 쪽에 시나이 반도에 보통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나이 반도에 이제 뭐 시내산이 있다고 이제 보통은 얘기하니까 그 정확한 건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거기에 그 지역 쪽에 그 시내산이라고 하는 호렙산 또는 시내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로 해서 인류에게 그 하나님의 법 율법을 이제 주시는 그 장면에서 굉장히 무서운 일이 있었단 말이죠. 출애굽기 19장에 지난번에 보니까 거기에 보면은 산 꼭대기에 불이 붙어 있고 산 전체를 뒤덮는 그 연기가 있었고 심히 큰 나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진동이 있었다. 산 전체를 흔드는 큰 진동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돼 있었는데 오늘 히브리서 말씀해 보니까 그분의 음성이 땅을 흔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지진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지진인데 그것이 그 지진이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의해서 땅이 흔들린 것이었다. 이제 히브리서가 그렇게 이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과거의 일이고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앞으로 있을 또한 번의 어떤 흔드심 이제 이거가 이제 중점이란 말이죠. 여기 보니까 내가 또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아직 한번더 흔드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흔들 것이다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있게 될 엄청난 진동 여기에 이제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 음성을 발하실 때 땅이 흔들렸던 것 그것은 사실 앞으로 있게 될그 진동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논리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건 맛보기에 불과한 것이었고 어쩌면 또 그것은 앞으로 있게 될그 진동에 대한 예고편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있게 될그 시내산에서의 진동 말고 앞으로 있게 될 어마어마한 진동에 대해서 성경이 이미 예언을 해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26절을 다시 보시면 오늘 본문의 26절을 다시 보시면 그때에는 그분의 음성이 땅을 흔들었거니와 이제는 그분께서 약속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분께서 약속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어디다 해놓으셨다는 말인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어딘가에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학계서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가서 좀 같이 보시죠. 학계라는 그 이제 이건 이제 사람의 이름인데요. 학계. 그 구약성경 신약과 구약 에그 이제 신약 바로 전쯤에 이렇게 있습니다. 합습 학습말 이렇게 되죠. 학계서의 2장을 한번 보시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6절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자, 그러니까 성경이 누구 사람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그 말씀들이 지금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아직 한번더 하늘들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흔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직 한번더 하늘들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흔들리라. 또 내가 모든 민족들을 흔들 터인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그 땅과 바다와 육지를 흔든다는 표현이 뭔지, 요것에 대해서는 그 7절 부분을 봐도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흔든다. 이 표현이 지금 땅과 바다와 육지를 흔든다는 표현이에요. 모든 민족이 거기 살고 있으니까, 이 땅과 이 바다와 이 육지에 살고 있으니까 그 민족들, 모든 민족들을 흔들겠다. 그러면서 물리적으로 또이 지구 전체를 흔드는 것도 이제 포함은 되는 것입니다. 22절에도 가서 보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는데 또 내가 왕국들의 왕좌를 뒤엎으며,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을 흔드신다는 게 왕국들의 왕좌를 뒤엎으신다는 말씀이구나. 이교도 왕국들의 세력을 멸하고, 그러니까 어떤 그들의 어떤 파워, 이것을 약화시키시는 그러한, 아예 그냥 없게 만드시는 이제 그런 문제구나. 병거들과 거기 탄 자들을 뒤엎으리니, 그러니까 군대를 다 멸절시키시는 거죠. 말과 거기 탄 자가 저마다 자기 형제의 칼에 쓰러지리라. 이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과 바다와 육지를 흔든다는 표현 안에 인류 전체에 미치는 어떤 엄청난 이 심판과 관련이 있는 것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게 그럼 실제로 언제 일어날 거냐? 요 말씀만 하고 끝이냐?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것이 성취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가서 보시면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다고 할때뭘 믿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뭘 믿는지를. 단지 예수님 믿으면 감기도 안 걸리고 하는 사업마다 다잘 됩니다. 우리가 단지 그거 믿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거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자기 병을 공중에 쏟아부음에 큰 음성이 하늘의 성전에서 왕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다 이루어졌도다 하시니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이 있고 또큰 지진이 있는데, 그렇죠? 큰 지진이 있는데, Great Earthquake가 있는데, 지진이 얼마나 크고 강력한지 사람들이 땅 위에 있은 이래로 그와 같은 것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뭐 강도 뭐 7.0, 8.0, 9.0 해봐야 그러한 지진 들은 여기 지금 맨 마지막에 있게 될 지진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지금 전혀 없었던 그런 엄청난 지진이 하나가 더 이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큰 도시가 세 조각으로 갈라지고 민족들의 도시들도 무너지며,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영향인 거죠. 민족들의 도시들이 무너진다. 미국의 도시들, 영국의 도시들, 한국과 중국의 도시들, 일본의 도시들. 이 모든 도시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민족들의 도시들이 다 무너진다 그랬습니다. 도시가 무너진다. 그 아파트나 이런 게다 무너지겠죠. 또큰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 그분께서 그녀에게 자신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잔을 주시니라. 이 바벨론 얘기는 뭐 지금 다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지나가시고요. 또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지구 지형 자체를 바꿔놓는 그러한 엄청난 지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한번 더, 내가 흔들리라 하실 때 이게 지금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민족들 전체를 붕괴시키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 그야말로 땅 자체, 지구 자체를 완전히 재편하시는, 지형 자체를 재편하시는, 그러면서 이 도시들을 전부 다 이렇게 파괴하시는 그러한 지진이 이제 한번더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공지능에 의해서 인류의 난제들이 다 해결이 되고 뭐 인간은 일을 안 하고 기본소득으로 뭐잘 살아가고 뭐맨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는 굉장히 이상한 얘기죠. 이상한 얘기고 정말 허무맹랑한 소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성경이에요. 저희는 이걸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일이 시기상 언제 일어나냐? 이게 이제 대환란이라고 부르는 그 기간에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인류 역사의 타임라인을 보면 하나님 아담 창조하셨고 우리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다면 아담 창조로부터 4천 년 지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예수님 오신 후에 우리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2026년에 살아요. 태양력의 오차를 좀 감안한다 해도 우리가 6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그렇게 따져보면은 우리가 6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앞으로 장차 남아있는 천년의 기간이 있는데 이게 평화의 천년이다, 안식의 천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구도상 6천년이 지나면 평화의 천년이 와야 되는 게 구도상 맞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7천년째 평화의 천년이 들어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냐, 요한계시록에 이걸 상세하게 기록해 놓으셨는데 보니까 7년간의 어떤 이 짧은 기간이, 뭐 천년에 비하면 7년은 굉장히 짧죠. 그 7년간의 기간이 6천년과 나머지 7천년째 사이에 그 7년간의 기간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을 다니엘서의 표현대로 하면 다니엘의 70번째 이레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7년도 이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3년 반씩 나누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42달, 1260일 해가지고 앞에 3년 반과 뒤에 3년 반이 이게 또확 다르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는 것이고, 요때에 이제 그 적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와서 온 세계를 통치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뒷부분의 3년 반 중에 이제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지금 좀 전에 읽었던 그 거대한 지진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세상은 거의 준지옥 같은 상황이 되는데, 그것은 세상에 대한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을 영원한 불호수에 던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먼저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서 포도를 수확하면 그것을 포도주스, 포도즙을 내기 위해서 거대한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이렇게 바위나 이런 것들을 파가지고 이렇게 골을 내서 이렇게 이제 담을 수 있는 뭔가를 이렇게 장치를 하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발로 그 포도를 으깼단 말이에요. 그럼 그 으깨진 그 즙들이 골을 타고 이렇게 와가지고 모여지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원수를 갚으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포도즙, 그 피를 의미하는 그 포도즙이 하얀 옷에 다 튀긴 그런 형상으로 예수님을 묘사하십니다. 그래서 피가 그 실제로 얼마나 많은 양이 흐를지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다 묘사가 돼 있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시기상 대환난기에 이제 뒷부분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보자면 그리 먼게 아닌 거예요. 어쩌면 우리 생애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제 저는 그렇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걸 안볼 거예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가 몸이 변화되어서 눈 깜짝할 사이에 몸이 변화되면서 채어 올라갈 거거든요. 우리가 그걸 휴거라고 이제 부릅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흙모래를 이렇게 보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자석을 갖다가, 강력한 자석을 갖다가 흙모래를 이렇게 흔들어 갖고 쭉 빼면, 거기에는 쇳가루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공중에 딱 오시면, 그러면 예수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만 그 쇳가루처럼 철컥하고 가서 붙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휴거예요. 저희는 그걸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조만간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게 휴거가 딱 되고 7년간의 그 대환란 기간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문자적으로 이온 지구를 흔드시게 되는 것입니다. 땅과 하늘을 흔드신다. 이제 지구의 대기권까지를 포함한다면 이제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심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늘들을 흔드신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늘들을 흔드신다. 하늘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학계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2장 6절에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아직 한 번 더 하늘 들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흔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이 뭔지를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창세기에 보면 하늘을 궁창이라고도 부르는데 첫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있습니다. 첫째 궁창, 둘째 궁창이 있어요. 첫째 궁창은 대기권 안쪽입니다. 그래서 해와 새들이 날아다니고 비행기 날아다니고 우리 이제 대기권 여기 이제 첫째 하늘입니다. 그 다음에 대기권 넘어서 우주 전체를 둘째 하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둘째 하늘. 궁창은 원래 이제 활처럼 빈 휜 공간 뭐 이런 표현인데. 그러니까 그 여기서 하늘들을 흔드시겠다는 것은 그 우주 전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 근데 성경에는 또 셋째 하늘도 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하나님 계신 하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를 넘어서 하나님 계신 하늘 셋째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그 셋째 하늘이 흔들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늘들을 흔드신다는 것은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 이야기니까 우주 전체를 흔드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첫째 하늘이 흔들리는 것은 이제 땅과 이제 바다와 육지,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가 포함된다고 보면 그러면은 그 하늘들에 이제 우주가 포함되는 것인데 이사야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여러 군데 있어요. 이사야서 13장 13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군의 주의 진노 가운데서 그의 맹렬한 분노의 날에 하늘들을 흔들며 땅을 제자리에서 움직이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들을 흔드신다. 그러니까 우주 전체를 흔드신다는 이 표현이 그러면 성경 전체에서 어디에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나 봤더니 그게 이제 베드로 후서입니다. 이것도 같이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입니다. 신약 성경 저쪽 뒷부분에 베드로 후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다음에 이제 베드로 전서 후서. 자, 베드로 후서 3장 10절부터 보시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아까 기도할 때도 언급됐죠. 그 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자, 이때의 하늘이 이제 둘째 하늘입니다.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둘째 하늘 안에 우주 안에 지구도 포함되니까 당연히 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대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 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 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 굉장히 엄청난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고대 사람들 그 현대 물리학 천문학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했을지 참 의문이에요. 그런데 여기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진다. 이게 빅뱅이에요. 영어로 빅뱅이라는 건 뱅은 우리 그 뻥이라는 그 의성어인 거 아시죠? 우리는 총 쏠 때 탕탕 그러지만 미국 사람들 뱅뱅 그러죠? 뱅뱅이에요. 탕탕. 그러니까 빅뱅. 거대한 그 폭발음이거든요. 그것과 함께 이제 이 우주가 이제 하나님의 어떤 개입 없이 그냥 이렇게 생겨났다. 이게 이제 빅뱅 이론인데 성경은 빅뱅은 그야말로 그 맨 마지막 때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에 있었던 게 아니라 맨 마지막에 있는 것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진다는 의미에서 이제 빅뱅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발생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면 우주가 완전히 이제 해체가 되는데 원소 수준, 원자 수준에서 이제 해체가 되는데 그게 해체되는 그 시간 동안은 우주가 어떨까요? 온도가 엄청 높겠죠. 최소한 이 온도가 엄청 높다는 이 상황만 보자면 지옥하고 다를 게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우주 전체가 지옥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원자가 녹을 때, 원자가 녹으려면, 그러니까 원자가 분해되려면 어느 정도의 온도가 필요하냐면 제가 찾아보니까 1조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물이 100도에 끓습니다. 100, 1000, 1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그러니까 10에 12 제곱, 0이 12개가 필요한 그런 온도예요. 태양 표면 온도가 5500도, 핵분열을 하려면 수억도 정도의 온도가 필요하고, 핵융합을 하려면 수십억도 정도의 온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원자 자체가 아예 그냥 붕괴해서 소멸하려면, 그럼 그게 해체되려면은 1조도의 온도가 이제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기한 거는 2000년 전에 지금 기록된 이 성경 말씀에 우주가 어떻게 될 건지의 그 결과를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건데, 우주는 영원히 지속되는 것도 아니고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는 것도 아니고 열적 죽음 상태에 이르는 것도 아니고 어느 순간에 폭발해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소위 과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제 현상들을 관측하고 그것을 공식으로 대입하고 수학으로 이렇게 이제 풀어내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좀 가장 많이 받아들여지는 게 열적 죽음이라는 거예요. 열적 죽음. 이제 모든 게 이제 꽁꽁 얼어붙는다. 빅 프리즈, 빅 뱅과 이제 좀 대조돼서 빅 프리즈 이렇게 이제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주는 점점 식어서, 그래서 더 이상 가용 어떤 에너지가 없는 상태에, 뭔가 일을 만들어낼 수 없는 그 에너지 레벨에 도달하면, 그러면 이제 그게 끝이다. 그래서 이제 엔트로피는 최대가 되고, 온도는 거의 절대 영도, 켈빈 온도 절대 영도에 이제 이른다. 이게 이제 열적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과학자들이 어떤 모델을 제시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답을 적어 놓으셨어요. 답을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과학자들은 엉뚱한 소리를 계속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써가면서 연구해서 엉뚱한 소리의 결과들을 자꾸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위해서 뭐 엄청나게 물리학 지식이 많아야 되고 뭐 천문학 지식을 가지고 있어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보는데, 이걸 이해해야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해가 돼서 믿고 계십니까? 수학 공식으로, 수학식으로 이게 설명이 되니까 믿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린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것 같은데, 우리가 믿을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주가 지금 해체되는 이러한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를 흔드셔서 이걸 해체해버리신다. 폭발시켜서 해체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야, 이게 원자 하나를 녹여서 해체시키는데도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할 텐데, 우주 전체의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불로 해체를 시키시려면 그 에너지 총량이 얼마나 될까요? 예. 이게 참 무한하신 분만이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 읽은 히브리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소멸시키는 불이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멸시키는 불이시다. 그러니까 여기 문맥상 보면은 이때 소멸시키는 건 지금 우주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를 불에 태워서 소멸시키실 수 있는 그러한 불과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케일이 이게 인간의 어떤 상상력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요렇게 그 하나님이 이 하늘들 이 우주까지를 흔드시는 이 일은 그러면 시점상 언제 있는 거냐? 아, 이게 이제 아까 제가 6천년 다음에 7천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리고 6천년과 7천년 사이에 있는 그 7년 기간의 그 뒷부분에 이제 그이 땅을 흔드시는 일에 대한 얘기를 했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 지구가 이제 그렇게 이제 파괴되는 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한 건데, 지금 여기 베드로 후서의 말씀 요것은 7천년까지 다 끝나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7천년까지 다 끝나고 인류 역사가 종결된 이후에 이제 모든 사람이 부활합니다. 이 천년왕국을 지난 사람들도 이제 부활할 필요가 있고요. 몸이 변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역사상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었던 모든 사람들도 이제 심판받기 위해서 몸이 부활해야 돼요. 몸을 입고 다시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7천년 다 끝난 이후의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에 이 크고 흰 왕좌 심판이라는 이제 크고 흰 왕좌 심판이라는 이제 그 심판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거 잠깐 가서 보시죠. 요한계시록 20장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이죠. 또 내가 크고 흰 왕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자,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크고 흰 왕좌 심판, 백보좌 심판이라고 하는 그 심판이에요. 그 심판은 지금 7천년 인류 역사 다 끝난 다음에 이루어지는데, 그 시점에 보니까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주가 사라진 거예요. 우주가. 이 일이 아까 어디에 기록되어 있었냐면 베드로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들이 불이 붙어가지고 해체가 됐다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시점이 이제 그 7천년이 종결된 그 시점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하늘들을 흔드시는 이제 그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냐는 거죠. 왜 이렇게 우주 전체를 하나님이 흔드시냐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히브리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시면, 히브리서 12장 26절을 다시 한번 좀 보십시다. 히브리서 12장 26절 보니까, 그때에는 그분의 음성이 땅을 흔들었거냐, 요거 시내산 얘기라고 했습니다. 과거 얘기를 하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어떤 하나님 더한번더 흔드실 그 일인데, 이제는 그분께서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아직 한번더 흔드노라. 자, 요거 아까 지금 학계에서의 말씀 인용한 거라 그랬어요. 하셨느니라.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셨죠. 학계서에서. 또 아직 한번 더라는 말씀은 흔들릴 수 없는 것들을 남아있게 하시려고. 아, 요게 이유인 거죠, 지금. 하나님이 왜이 지금 하늘들 전체를 이렇게 흔드시냐? 왜냐하면 흔들릴 수 없는 것들을 남아있게 하시려고 이 지금 있는 이 우주를 흔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드신 것들 가운데, 이게 우주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 이게 우주예요. 이것들 가운데 흔들리는 것들을 제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불이 붙어서 해체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 흔들릴 수 없는 것들을 남아있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다. 아,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지구와 또 해와 달과 별과 이 우주는 흔들리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흔들리는 것들.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셋째 하늘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흔들릴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도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흔들릴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왕국이 실제로 성취되는 곳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이제 하신 것이냐면 뭐 앞에 그 어떤 그 뭐 물리적인 물리학적인 얘기 뭐 이런 것들은 뭐 이제 중요한 것은 아니고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로서는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가 그게 이제 28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을진대. 자, 우리가 이런 사람들 아니냐. 움직일 수 없는 이 왕국을 우리가 다 받을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 은혜를 소유하자. 이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으로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기자. 요 얘기가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요 얘기가. 이 얘기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 받을 때 시내산이 그렇게 떨렸다는 얘기를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 더 지금 떨게 하실 온 우주를 떨게 하실 그 일이 남아 있고 이제 그런데 우리는 누구냐? 흔들릴 수 없는 왕국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자 하는 그 얘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흔드실 그것은 시내산 때의 그 진동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었고, 그게 이제 7년 대환란의 후반부에는 이제 전지구적인 흔들림이 있을 것이고, 7천년 인류 역사가 종결된 이후에는 전 우주가 흔들리는, 그래서 해체되고, 우주가 해체되고, 불이부터 소멸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태워버리는 불, 이 되시는 이분께서 이 모든 걸 태워버리시는 그래서 흔들리는 것들을 다 제거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집 한 채 타는 것도 사실 굉장히 두렵고 뭐 외국에 보면은 그 산 전체가 막 타가지고 산맥을 이렇게 번져가면서 타는 것도 굉장히 두려운데 우주 전체가 탄다. 아, 정말 너무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흔들릴 수 없는 이 왕국, 움직일 수 없는 이 왕국, 움직이지 않고 움직일 수 없는 이 왕국을 받은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좋은 것들을 이제 예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달려가자. 이제 이게 결론인 것이에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앞에서 다 본 거니까 잠깐 이렇게 눈으로 좀 읽고 가시면 우리가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지금 하나님을 섬기자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또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기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가 그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냐 할 때 12장 전체가 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1절에 보시면 뭐죠?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2절에 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우리가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으로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4절, 죄와 대항해서 정말 치열하게 피 흘리면서 싸우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7절에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않고 징계를 견디어내는 것, 그렇죠? 9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으로 우리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11절,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는 것, 그렇죠? 15절,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고 쓴뿌리가 도단하지 않게 되는 것, 그렇죠? 26절,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분에게서 돌아서지 않고 귀 기울이는 것. 그렇죠? 28절. 은혜 가운데 공경하는 마음과 경건한 두려움으로 섬기는 것. 자, 요런 것들이 지금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하는 그 이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이것만 있겠습니까? 성경 전체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히브리서 12장에서만 보자면 요렇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태워버리시는, 소멸시키시는 불이라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있는 이 세상을 불태워 없애실 것이고 성도들을 위해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창조하실 텐데 그것은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이제 왕국인 것입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움직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엄청난 약속을 갖고 있는 우리가 왜 흔들려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왜 우리가 흔들려야 하겠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상속 유업으로 받을 우리가 우리 자신은 흔들리지 않고 왜냐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 왕국에 합당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굳건하게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우리가 믿고 싶은 방식으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이 열심은 있었는데 뭐가 없었다? 뭐에 따른 열심이 아니었다? 지식에 따른 열심이 아니었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반복하는, 지금 이 시간에도 이것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 너무 많은 거예요. 목양자에서부터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을 간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무조건 사람 많이 모이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 예배당의 평수가 늘어가면 그게 교회 성장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그 순간부터도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그 성막을 만드는데 그 성막에 식양, 옛날 표현으로 식양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일일이 다 말씀해 주셨어요. 일일이 다. 치수가 어떻고 색깔이 어떻고 재질이 어떻고 몇 겹으로 하고 뭐 일일이 다 그것을 지정해 주시면서 요대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집을 하나 짓 때 네 상상력에 따라서 네가 모세 너가 그 이집트에서 당대 최고의 그 학문을 배웠던 사람으로서 그 건축술을 다 배웠던 사람으로서 너 마음대로 한번 지어봐라. 아마 그랬으면 모세가 아마 성막을 피라민 모양으로 만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일일이다 그걸 지정해 주신 거예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영적 집이라고 말씀하신 이 교회, 그러니까 이거 사람들의 무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 무리가 예수님의 몸으로서 또는 영적 집으로서 서가는 것은 청사진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청사진대로. 그 청사진이 어디 있죠? 거의 대부분이 바울 서신에 있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그 청사진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의 개인 믿음도, 개인적인 믿음도 성경 말씀에 입각한 그 믿음과 열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금 이제 히브리서 12장의 그첫 부분이 뭐냐면 경주 얘기였어요. 경주. 아무리 빨리 달려도 자기 트랙을 벗어나면 어떻게 되죠? 실격입니다. 자기 레인을 따라가지 않고 다른 사람의 레인을 침범하면 그건 실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달리되 더 중요한 건 뭐다? 레인을 지키면서 달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 레인을 지키는지가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신약 성도들을 위한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대부분이 이제 그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달리되, 지금 하나님 계속해서 열심히 달리자. 너 실족하지 말고, 너, 이 연약한 무릎 다 일으켜 세우고, 너 열심히 달려. 위에서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을 너 거역하지 말고, 너 열심히 달려. 너 징계받을 때에도 그냥 이렇게 엎드려져 있지 말고, 그 징계 견디어내. 열심히 달려. 열심히 달리자.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자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는 가운데 분별만 하고 안 달려도 안 되고 열심히 달리는데 분별이 안 돼도 안 되는 거니까 우리 두 가지를 다 잘하는 가운데 올한 해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죠.